제가 당신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지요. 산을 오른다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하고 빠짐없이 적어보세요. 당신의 경험에서 중요했던 모든 것을 적어보고 만족할 때까지 고쳐 쓰고 또 써보십시오. 당신이 산에 올랐던 이유를 당신 자신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 보십시오. 산을 오르는 데는 별로 시간이 들지 않았겠지만 진정으로 산의 정상에 오른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정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든 것은 그런 식으로 입증됩니다. 산 정상에 올라 상쾌한 기분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정상에 오르면 우리는 더 이상 오르지 않을 테니까요. 어쩌면 집에 돌아온 후에야 우리는 진정으로 산에 올랐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산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산이 무엇을 하던가요? 헨리 데이빗 소로가 한 친구에게 남긴 말입니다. 그는 또 우리에게 월든이라는 정상을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 정상은 다른 높이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소로 말처럼 월든이라는 정상을 오르는 것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소로가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과 함께한 한 달간의 탐험이, 실험이 오늘로 마지막이네요. 5월 24일 토요일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입니다.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케이든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한 작품을 한 달 동안 감상한 건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한 달간 가능하다면 또 이에 준하는 좋은 작품 감상하겠지요.
네, 그럼요.
월든을 감상하면서 소로의 철학을, 그의 시적 감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면서 핵심만 골라서 감상하는 것 참 어려웠습니다. 월든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월든 호수물을 한 컵 퍼다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설득해야 하는 기분이 들었던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월든에 담긴 이야기는 단일한 듯 방대하고 또 구획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지점에서도 끊기가 힘들어서 난감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감상을 했으면서도 월든이라는 산의 정상에 반이라도 올라갔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지는 건 아마 그 이유 때문이겠죠. 하지만 많은 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난해하고 방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이 작품의 참된 재미와 의미를 어느 정도 발견한 것 정도, 그 정도는 이루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로가 강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월든에 오르고 월든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것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의 진정한 삶의 원칙을 발견하고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가는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기회로 남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네, 홈페이지 주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로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_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Ingrid Michaelson의 Open Hands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빗 소로 에세이 월든 마지막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월든의 컨클루전 맺는 말을 감상하겠습니다. 소로는 월든 실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목소리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자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수준을 가장 둔한 통찰력에 내려 맞추고 그것을 상식이라고 찬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세속의 기준에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순수한 바람에 맞춘 그런 일에 열중하며 타고난 선한 천성에 따라서 고유한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세속이 쫓는 성공 신화에 눈이 어두워 무모하게 원하지도 가치도 없는 일을 추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한 우화를 소개합니다. 이 우화는 소로가 직접 쓴 것이라고 합니다.
There was an artist in the city of Kuru who was disposed to strive after perfection. One day it came into his mind to make a staff. Having considered that in an imperfect work time is an ingredient, but into a perfect work time does not enter, he said to himself, "It shall be perfect in all respects, though I should do nothing else in my life." He proceeded instantly to the forest for wood, being resolved that it should not be made of unsuitable material. And as he searched for and rejected stick after stick, his friends gradually deserted him, for they grew old in their works and died, but he grew not older by a moment. His singleness of purpose and resolution, and his elevated piety, endowed him, without his knowledge, with perennial youth. As he made no compromise with time, time kept out of his way, and only sighed at a distance because he could not overcome him. Before he had found a stock in all respects suitable, the city of Kuru was a hoary ruin, and he sat on one of its mounds to peel the stick. Before he had given it the proper shape, the dynasty of the Kandahars was at an end, and with the point of the stick, he wrote the name of the last of that race in the sand, and then resumed his work. By the time he had smoothed and polished the staff, Kalpa was no longer the pole star, and ere he had put on the ferrule and the head adorned with precious stones, Brahma had awoke and slumbered many times. But why do I stay to mention these things?
구루에 완전을 갈구하던 한 장인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지팡이를 만들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떤 일이 불완전한 원인에는 시간도 한 요소가 되겠지만 완전한 일에는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는 비록 한평생 딴 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점에서 완벽한 지팡이를 만들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부적당한 재료를 써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한 그는 제목을 구하러 즉시 숲으로 떠났다. 그가 쓸만한 나무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퇴짜를 놓는 사이 그의 친구들은 점차 그의 곁을 떠나갔고 각자의 일을 하다 늙어서 죽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늙지 않았다. 한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그의 결심과 숭고한 믿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영원한 젊음을 준 것이었다. 그는 시간과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으므로 시간은 그의 길에서 비켜나 그를 굴복시키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멀리서 한숨만 지을 뿐이었다. 그가 모든 점에서 알맞은 제목을 찾아냈을 때 쿠우르는 폐허가 된 지 오래였다. 지팡이의 모양이 채 갖추어지기도 전에 칸다하르 왕조가 망했다. 그는 지팡이 끝으로 모래 위에 그 왕조 마지막 왕의 이름을 쓰고는 다시 일을 계속했다. 그가 지팡이를 매끄럽게 다듬어 놓았을 때 갈판은 이미 북극성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가 지팡이 끝에 쇠붙이를 달고 보석으로 장식된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을 달았을 때는 브라흐마 신은 수없이 잠이 들었다 깼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When the finishing stroke was put to his work, it suddenly expanded before the eyes of the astonished artist into the fairest of all the creations of Brahma. He had made a new system in making a staff, a world with full and fair proportions, in which, though the old cities and dynasties had passed away, fairer and more glorious ones had taken their places. And now he saw by the heap of shavings still fresh at his feet that for him and his work the former lapse of time had been an illusion, and that no more time had elapsed than it required for a single scintillation from the brain of Brahma to fall on and inflame the tinder of a mortal brain. The material was pure, and his art was pure. How could the result be other than wonderful? No face which we can give to a matter will stead us so well at last as the truth. This alone wears well. For the most part, we are not where we are, but in a false position. Through an infirmity of our natures, we suppose a case and put ourselves into it, and hence are in two cases at the same time, and it is doubly difficult to get out. In sane moments, we regard only the facts, the case that is. Say what you have to say, not what you ought. Any truth is better than make-believe.
장인의 작품에 마지막 손길이 가해지고 지팡이가 브라흐마 신이 창조한 것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되어 가자 장인은 깜짝 놀랐다. 그는 지팡이를 만드는 것 가운데 새로운 체계, 충실하고도 균형 잡힌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옛 도시들과 왕조들은 사라졌지만 그보다도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도시들과 왕조들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제야 그는 발밑에 수북히 쌓여있는 나무 깎은 부스러기를 내려다보았는데 그것들이 아직도 생생한 것을 보고 이제까지의 시간의 경과는 단지 하나의 환각에 지나지 않았으며 브라흐마 신의 두뇌에서 나온 한 섬광이 인간 두뇌의 부식기세에서 떨어져서 불붙은 시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재료가 순수했고 그의 기술도 순수했으니 그 결과가 경이로운 것 말고 그 무엇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떤 사물에 부여하는 어떤 표면도 진실만큼 도움이 되진 못한다. 오직 진실만이 모든 것을 견뎌낸다. 대체로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거짓된 입장에 있다. 천성의 어떤 나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사정을 지레 짐작하고 우리를 그 속에 맞춰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사정에 처해 있으며 거기서 빠져나오기란 두 배나 어려운 것이다. 정신이 온전할 때 우리는 사실만을, 즉 실제로 존재하는 사정만 응시한다. 당신의 의무감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지 말고 진실로 내부에서 느끼는 것을 말하라. 어떤 진실도 거짓보다는 낫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비스 오로 에세이 월든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리처드 홀리의 Precious Sight였습니다. 태어날 때 그대로의 순수한 영혼이 그만큼이나 순수한 열정을 만나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열중하게 된 장인. 그는 바로 그 영혼과 열정 덕분에 자신만의 진실을 발견해 몰두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시간과 시대의 한계를 초월해서 죽어도 영원히 사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소로는 그런 진실을 지상 최대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The town's poor seem to me often to live the most independent lives of any. Maybe they are simply great enough to receive without misgiving. Most think that they are above being supported by the town, but it oftener happens that they are not above supporting themselves by dishonest means, which should be more disreputable. Cultivate poverty like a garden herb, like sage. Do not trouble yourself much to get new things, whether clothes or friends. Turn the old, return to them. Things do not change, we change. Sell your clothes and keep your thoughts. God will see that you do not want society. If I were confined to a corner of a garret all my days, like a spider, the world would be just as large to me while I had my thoughts about me. The philosopher said, from an army of three divisions, one can take away its general and put it in disorder. From the man the most abject and vulgar, one cannot take away his thought. Do not seek so anxiously to be developed. To subject yourself to many influences to be played on. It is all dissipation. Humility like darkness reveals the heavenly lights. The shadows of poverty and meanness gather around us. And lo, creation widens to our view.
때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독립적으로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어쩌면 그들은 기분을 상하지 않고 남의 도움을 받아들일 만큼 마음이 넓은 건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대다수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살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약초를 가꾸듯이 가난을 가꾸어라. 옷이든 친구든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헌 옷은 뒤집어서 다시 짓고 옛 친구들에게도 돌아가라. 사물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건 우리들이다. 옷을 팔더라도 생각은 그대로 간직하라. 신은 당신이 외롭지 않도록 보살펴 줄 것이다. 만약 내가 날마다 온종일 거미처럼 다락방 한구석에 갇혀 있더라도 나의 생각만 잃지 않는다면 세상이 좁아졌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을 것이다. 공자는 말했다. 세 부대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대라 해도 그 우두머리를 잡으면 무너뜨릴 수 있으나 필부일지라도 그 지조를 빼앗을 수는 없다.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 서두른 나머지 수많은 영향력에 자기를 내맡기지 마라. 그것도 일종의 무절제이다. 겸손은 어둠이 그러하듯 천상의 빛을 드러나게 한다. 가난과 옹색함의 그림자는 우리 주위에 드리워져 있다. 그러나 보라, 창조는 우리의 시야에서 전개되어 간다.
'Rather than love, than money, than fame, give me truth. I sat at a table where were rich food and wine in abundance, and obsequious attendants, but sincerity and truth were not. And I went away hungry from the inhospitable board. The hospitality was as cold as the ices. I thought that there was no need of ice to freeze them. They talked to me of the age of the wine and the fame of the vintage, but I thought of an older, a newer, and purer wine, of a more glorious vintage, which they had not got and could not buy. The style, the house and grounds and entertainment pass for nothing with me. I called on the king, but he made me wait in his hall, and conducted like a man incapacitated for hospitality. There was a man in my neighborhood who lived in a hollow tree. His manners were truly regal. I should have done better had I called on him. How long shall we sit in our porticos practicing idle and musty virtues, which any work would make impertinent? As if one were to begin the day with long suffering and hire a man to hoe his potatoes, and in the afternoon go forth to practice Christian meekness and charity with goodness aforethought.
사랑보다도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나는 진실을 원한다. 나는 산의 진미와 맛좋은 술이 넘치고 하인들이 아부하듯이 시중드는 잔치상에 앉아 있어 보았지만 성실과 진실을 찾아볼 수 없었기에 그 냉랭한 식탁에서 배고픔을 안고 떠났다. 손님 접대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음식을 차게 하기 위해 구태여 얼음을 넣을 필요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포도주가 몇 년 묵은 것이며 제조 연도가 얼마나 유명한 해인가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들이 얻을 수도 살 수도 없는 또 다른 술에 대해 생각했다. 그 술은 더 오래됐으면서도 더 새롭고 더 순수하고 더 훌륭한 연도에 제조된 술이었다. 집과 뜰의 양식이나 접대 같은 건 내겐 아무래도 좋다. 나는 어느 왕을 방문했는데 그는 나를 홀에서 기다리게 하는 등 손님을 맞이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었다. 내 그 집 근처에는 나무에 파인 구멍 속에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태도에는 참으로 왕자다운 데가 있었다. 차라리 그를 찾아갔더라면 이보다 나은 대접을 받았으리라. 언제까지 우리는 현관에 앉아서 어떤 일이라도 해보면 당장 그 부적절함이 드러날 부질없고 캐캐 묵은 미덕이나 실천하고 있을 것인가. 그것은 아침에 마지못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일꾼 하나를 사서 감자밭을 매게 한 다음 오후에는 밖에 나가 선심이나 쓰듯이 기독교적인 온정과 자선을 실천하는 것과 같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빗 소로 에세이 월든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레이 해리스의 Soul Sweet Soul이었습니다. 소로는 사람이 자신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것이 되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월든의 전체에 걸쳐서 누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본연은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불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veryone has heard the story, which has gone the rounds of New England, of a strong and beautiful bug, which came out of the dry leaf of an old table of apple tree wood, which had stood in a farmer's kitchen for 60 years, first in Connecticut and afterward in Massachusetts, from an egg deposited in the living tree many years earlier still, as appeared by counting the annual layers beyond it, which was heard gnawing out for several weeks, hatched perchance by the heat of an urn. Who does not feel his faith in a resurrection and immortality strengthened by hearing of this? Who knows what beautiful and winged life whose egg has been buried for ages under many concentric layers of woodenness in the dead dry life of society, deposited at first in the alburnum of the green and living tree, which has been gradually converted into the semblance of its well-seasoned tomb, heard perchance gnawing out now for years by the astonished family of man, as they sat round the festive board, may unexpectedly come forth from amidst society's most trivial and hand-selled furniture, to enjoy its perfect summer life at last. I do not say that John or Jonathan will realize all this, but such is the character of that morrow, which mere lapse of time can never make to dawn. The light which puts out our eyes is darkness to us. Only that day dawns to which we are awake. There is more day to dawn. The sun is but a morning star.
뉴잉글랜드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널리 퍼진 다음 이야기를 알 것이다. 코네티컷 주에 살다가 매사추세츠 주로 옮겨간 어느 농가의 부엌에 60년 동안이나 놓여있던 사과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식탁의 그 마른 판자에서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곤충이 나왔었다는 이야기이다. 그 곤충이 자리 잡고 있던 곳에 바깥쪽 나이트의 수를 세어보니 그보다 여러 해 전 그 나무가 살아있을 때 까놓은 알에서 나온 곤충이라는 것이었다. 아마 커피 주전자가 끓는 열에 의해 부화되었겠지만 그 곤충이 밖으로 나오려고 판자를 갉아먹는 소리가 여러 주일 전부터 들렸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부활과 불멸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어떤 날개 달린 아름다운 생명이 처음에는 푸른 생나무 속의 알로 태어났으나 그 나무가 차츰 잘 마른 관처럼 되는 바람에 오랜 세월을 사회에 죽은 듯 건조한 생활 속에서 목질의 나이테 속에 묻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값싸고 흔한 가구 속에서 튀어나와 마침내 찬란한 여름 생활을 즐기게 될지 그 누가 알겠는가? 나는 영국인이나 미국인이 이런 이야기를 다 이해하리라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런 것이 단순한 시간의 경과만 가지고는 결코 동특이 할 수 없는 저 아침의 성격인 것이다. 우리의 눈을 감기는 빛은 우리에겐 어둠에 불과하다. 우리가 깨어 기다리는 날만이 동이 트는 것이다. 동이 틀 날은 또 있다. 태양은 단지 아침에 뜨는 별에 지나지 않는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빗 소로 에세이 월든, 이것으로 한 달간의 모든 감상을 마칩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마크 맥과이어의 Awakening이었습니다. 삶의 본연, 이제 우리는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은 문명이 만든 근시안적인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 빛나는 영감과 매 순간 희열을 맛보는 성실함, 그 모든 것을 영속적으로 만드는 하나의 진실로 채워나가는 것이겠죠. 그 초월주의자 혹은 범신론자가 쓴 철로역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혹시 이것이 그것으로 비교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끝에 개개인의 구원이 있다면,
네,
거기에 또 희망을 가져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중에 누각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아이디어는 참 기가 막히게 멋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월드는 쭉 읽어봤잖아요. 네. 몇 주 동안.
네.
거의 한 달이죠.
와,
근데 그냥 읽을 때는 사실 이게 굉장히 쉽게 읽힌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읽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정말 그 안에 많은 철학과 많은 생각과 많은 사상이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마지막에 읽은 컨클루전 네. 편에서 그 주옥 같은 표현들이
맞아요.
인터넷에 검색되는 그 쿼트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쵸.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그 전편들에 네. 비해서.
맞습니다.
네. 어쨌든 즐거우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은행나무에서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을, 샘터에서 장영희 교수의 영미 시 에세이 다시 봄을,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호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수연재 시어터에서 공연 중인 연극 미스 프랑스, 5월 28일 수요일 8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새 작품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아일랜드의 작가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 다음 주부터 감상할 작품입니다. 슈퍼트램프의 Don't Leave Me Now 끝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케일린이었습니다.